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왕으로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는 그 주일을 지켜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는 했지만 그들 가운데 진정한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소통이 없었습니다. 요즘 한국의 화두 중에 하나가 소통입니다. 이 소통은 서로의 의사나 감정을 전하는 것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입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수적인 능력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뿐 아니라 이민 사회에서도 소통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통이 화두가 되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뜻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통에 대해서 말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서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소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농장에 태어나서 사범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뉴욕에서 YMCA 강사가 되었고 또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름을 단 연구소가 생기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책을 읽고 그가 개발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카네기는 진정한 마음의 소통,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하는지 깨달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소통은 사람들을 세웁니다. 소통은 사람을 이끌게 합니다. 소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관계를 열어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소통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와 소통할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소통은 특히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소통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소통하려면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마음을 움직이려면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소통의 다리를 이어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부모도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뜻과 소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서로 소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통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이어주지 않으면 진정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에 들려온 소식들을 보면은 암울한 소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죽이게 되고 또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그러한 소통 현장이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소통의 부재의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노인들을 거부하고 노인들은 또 청년들을 싫어하는 그러한 서로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벽이 두터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더더욱 필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소통이 됩니다. 나와 직장 상사 가운데 서로 소통하려면 나와 직장 상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소통하려면 남편과 아내 가운데 하나님이 소통의 매개자로 계셔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통하려면 부모와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통의 다리를 놓아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의 관계를 열어주고 다리의 관계를 맺어달라고 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나와 직장 상사 가운데 또 직원 가운데 서로 하나님께서 소통의 다리를 맺어주시게 됩니다. 저희 모두 주님 안에서 서로 소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3절 말씀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가 왕과 소통하는 그 방법을 이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전 세계의 3분의 1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왕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늘 주변을 살폈습니다. 지금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하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물론 느헤미야를 걱정해서 한 말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수상하거나 행동이 이상하면 그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리고 그 행동에 왕에게 대적하는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닥사스 왕 면전에서 슬픈 표정을 하는 일은 아주 위험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느헤미야의 생각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예루살렘 재건의 중건의 관련된 반대의 청원을 받은 사람이 지금 느헤미야 앞에 있는 왕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짓는 것은 왕의 한 정책이 잘못되었고 왕의 정책이 나를 힘들고 괴롭다고 하는 그런 의사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왕의 실책에 대해서 왕이 한쪽 말만 듣고 예루살렘 재건을 하지 말라고 명하였다는 불평으로도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왕이 왜 슬픈가 물었을 때 왕에 대한 실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왕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너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 너를 탓하는 말입니다. 너를 탓하는 말은 상대와 소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너를 탓하지 않고 나에 대한 감정을 말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왜 근심이 가득하냐? 라고 물었을 때 왕에 대한 정책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왕에 대한 책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의 감정을 왕께 말했습니다. 내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 이유는 내 조상들의 묘실, 성읍이 불탔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너를 탓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근심하는 이유가 조상에 있는 묘실이 탔고 예루살렘에 불탔기 때문에 근심했다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감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감정을 상대에게 말했기 때문에 왕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말하고 표현해서 서로 소통하는 성경의 인물이 또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비슷한 시대에 에스더 왕후가 있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할 때 왕 앞에 에스더 왕후가 나아가야만 유대인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법으로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왕후는 어린아이부터 짐승까지 모두 굶기고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쓴 것을 보고 왕이 너무 아름다워서 에스더를 불렀습니다. 내가 왕후에게 이 나라의 절반을 왕후가 이 나라의 절반을 요구해도 나는 내게 주겠노라. 이렇게 왕이 에스더에게 말했을 때 에스더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 자기가 마음속 깊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자신을 살펴보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왕께서 하만의 말을 들어서 유대인이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간신을 옆에 두었기 때문에 정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왕의 문제를 말하고 수 있었습니다. 왕이 또 하만에게 속고 있음을 말하고 싶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너에 대한 말을 하면은 왕과 소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한 말은 왕이시여 제가 잔치를 베풀겠답니다. 잔치를 베풀 때 하만과 함께 와달라고 왕에게 청하였습니다. 에스더가 진정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왕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왕과 시간을 보내면서 왕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소통하려면 감정을 말해야 됩니다. 너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상대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나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나의 감정을 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말하면 상대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상대의 책임을 묻는 것 같이 들립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 자신을 변호하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소통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소통을 하다 보면은 감정을 표현해도 잘 소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정을 표현해도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나쁜데 기분이 좋은 척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는 근심이 있는데 근심이 없는 척, 행복한 척 했기 때문입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제가 대화법을 한 8, 9년 전부터 배웠습니다. 대화법을 배우고 아내하고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좋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대화의 기술을 할 때 제 아내는 간혹 너무 과식적이다. 그 대화의 표현이 나에겐 와닿지 않는다고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라는 상황들 속에서 참 고민을 했는데 그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솔직하게 대화할 때 말했으면 그 진정성이 전해서 아내와 더 잘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소통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오히려 아내와 더 좋은 소통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과 대화를 하려는데 아직 내가 대화의 기술이 서툴러 라고 그렇지만 이렇게 그 대화의 기술을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대화를 했다면 아내와 더 깊은 소통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통은 내 마음에 있는 것, 진실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원하는 것을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있는 그대로 느헤미야의 솔직한 심정을 왕에게 표현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입니다. 왕에게 가로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는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왕께 예루살렘에게 예루살렘으로 휴가를 다녀오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오겠다고 자기의 마음을 감추어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께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싶습니다. 느헤미야의 솔직한 표현은 왕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통을 위해 왕과 소통한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다시 재건하는 그 길로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게 된다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런 소통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의미를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갖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